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원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탈북민 출신 2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월북자 출신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가 된 겁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 한국이 그런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에는 한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민들도 참여했습니다. 물론 북한처럼 강제로 선거에 동원된 건 아니고요. 투표를 하지 않아도 전혀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찬성표 또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자유로운 선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 민주주의란 바로 이런 거겠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학이 4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예고를 했다고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예고가 다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4월 17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겠죠. 내일 개학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개학 일정을 확정을 하겠다고 각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유가 네. 있나요?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이 3차 방학 예고가 변경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북한 내부에서 13일에 데일리 NK에 전해온 건데 북한 교육성이 10일 오전에 4월 말 3차 방학 연장을 취소를 하고 17일 개학 일정에 대한 지시를 각 학교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결정은 좀 그대로 표현하자면 북한에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원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원수님의 10년 말씀에 따른 방침 집행 일환이다. 드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해서 뭐 사실상 17일 계약 일정이 확정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교육성 사업을 좀 들여다봤나 봐요. 그러던 중에 그 내부 인터넷망을 통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교육망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또 계약이 늦춰질 경우에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좀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 계약에서 이제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가 다시 4월 17일 계약으로 일정을 수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는 개학을 하고 방학을 연장하고 이런 거에 전문가들이 네. 엄청난 그런 논의 끝에 네. 신중하게 결정이 되던데 네. 이번에도 또 말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이 번복되고 그러고 있네요. 저희가 지난번 방학 연장 예고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내부 전산망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네.
북한도 그 현실을 인정한 걸로 보이죠. 북한 네.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뭐 한국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격리 상태에 있고 또 이동이 통제되니까 이번 17일 개학 소식이 상당히 내부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아.
우선 이제 몇 부류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평양시 소재중앙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기숙사들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경우는 사실상 격리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반가워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학교 다 열면 이제 타가소나 유치원까지 다 개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서 육아 부담을 좀 덜게 돼서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북한 당국이 이 코로나 의심 환자 0명 이런 보도를 계속 봤었는데 이게 반신반의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학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희망을 품는 사람도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국도 지금 뭐 두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 네. 마음도 좀 해이된 것 같고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듯한데
지금 봄바람 불어가지고 또 네. 야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가 봐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식통이 전한 그 내부 풍경을 좀 보면 주변에는 아직도 출입문에 큼지막하게 격리라고 하는 글귀가 붙은 집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지만 이제 주민들이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 없다. 선전을 계속한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동조하는 목소리도 좀 곳곳에서 들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생기고 좀 이제 안이하게 좀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코로나 사태는 변수가 많다라고 네. 하잖아요. 예고한 대로 4월 17일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뭐 연장했다가 다시 연장하고 또 계약도 뭐 학생들이 다 나와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뭐 수업을 시작하거나 단계적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침이 바뀌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서 전국 대학교 그리고 초고급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타가소 이런 모든 것을 다 열겠다고 한 만큼 이게 과연 전면 계약이 가능할 건지 아니면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재기능을 다 찾을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네. 있는 상황들은 네. 위험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싱가포르도 원래 환자가 많이 없다가 계약한 이후에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계약을 했다가 다시 중단하는 그럴 수도 일이 생길 있죠. 수도 있겠네요. 계속 네네.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북한이 이제 당초 지난 10일에 제14기 3차 최고인민회의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틀 뒤가 지나서 개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밖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북한 당국에서는 현재 회의가 연기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문제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미룬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회의가 원래는 네. 10일에 열려야 했는데 12일에 열렸거든요.
네.
그래서 13일 북한 매체에서 좀 무슨 이유가 나올까 한번 지켜봤지만 13일 북한 매체에서는 뭐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최고인민회의가 연기됐다는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북한 소식통이 13일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인데요. 지난 10일에 정기회의 소집을 위해서 방역 기간이 8일과 9일 이틀 동안 평양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다 지방에서 올라오면 지정된 숙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의 10일 날 이제 개최를 하니까 그 전에 숙소에서 대의원들에 대한 검역 검진을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 감염이 의심되는 대의원들이 발견이 돼서 회의가 연기됐다는 게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단 쭉 조사를 해보니까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그러니까 북중 접경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온 대의원들,
네.
그리고 남포특별시, 그러니까 남포특별시 군산화병원에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나온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온 대의원 총 7명이 발열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중앙 비상 방역 그 지휘부에서 회의를 좀 이틀 뒤로 미룰 것을 요청을 해서 그게 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잖아요. 이것도 네.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확인은 안 되는데
네.
뭐 최고인민회의 그 대의원 중에 코로나 의심 환자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보고가 올라갔겠죠. 그렇다면 안전 문제로 참가하지 않았을 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최고인민회의가 열린 게 12번이거든요. 그런데 김 위원장이 다 참석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차례 정도 불참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참석하지 않는 걸 뭐 특별하게 좀 볼 것 아니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해 4월에 그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열렸을 때 북한에 좀 찾아보기 힘든 시정 연설이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한국의 정상처럼 시정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과 3차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4월 최고인민회의 때 뭔가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고 지금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면 돌파전을 이미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롭게 내놓을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발열 증세를 보인 대의원들, 그분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이 그 감염 의심 증상 보인 대의원 7명이 좀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다가 최고인민회의 그 회의가 열리는 12일 전에 열이 내리면 회의에 참가하게 하겠다는 게 그 당국의 방침이었었는데 결국에는 참가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열이 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재 이들은 그 중앙 그 비상방역 지휘부 조치로 국가 격리 시설에 격리가 돼서 보름 정도 격리를 한 뒤에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받고 뭐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별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제14개 제3차 최고인민회의 때 외부에서 주목했던 건 그 해임될 리만건 전 조직지도부장의 거취 문제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일단 주석단에는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이제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서 당 간부 양성기지 부정부패 사건이 있어서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이 해임됐다고 알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번 그 회의 때 나올까 모습을 보일까 관심이 외부에서 많았는데 일단 12일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앞서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11일에.
네.
그래서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도 리만건이 모습을 드러냈고요. 12일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리만건이 조직 지도부장직에서는 해임이 됐지만 여전히 정치국 위원과 그리고 국무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네. 외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네.
숙청이나 혐명화 이런
보이면,
거 네. 걱정하거든요.
네. 안 보이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해임은 됐지만 리만건의 혐의가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공식 석상에 나올 정도면 뭐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리만건은 지난번에 이제 조직 지도 부장직에서만 해임이 되고 당 책벌은 받지 않았다고 전했고 현재는 이 리만건이 국방 산업 쪽에 경험 많은 원로인가 봐요.
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당 군수공업부 연구기관들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고 지시도 내리는 등 당 쪽으로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 중앙위원회 군수 담당 부위원장 그리고 군수 공업부장이 리병철인데 이 사람과 손을 잡고 군수 공업부 연구 부문을 지도를 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기술 실무적 체계를 관리하는 사업을 맡고 있다는 게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이고요. 애초에 개인이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고 조직 지도부 총 책임자로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를 해임한 건 이제 지금 간부들 뭐 기강 잡고 지금 부정부패 문제 뿌리 뽑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본보기 차원의 어떤 상징적 조치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여전히 당 내적으로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신임을 받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조직 지도부장은 누가 맡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됐나요?
일단 지금 밖에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누가 이 신임 조직 지도부장이 됐을까 관심이 많은데 북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여정,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정치국 재진입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
북한이 이제 최고인민회의 열기에 앞서서 11일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의에서 지난해 4월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제외가 됐던 김여정이 한 1년여 만에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국으로 다시 재진입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때문에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복권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북한 매체에서 이 소식을 12일 날 대거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김여정이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지난 2월 만에 리만건 조직 지도부장이 해임된 이후에 사실상 조직 지도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 김여정이 그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자기 개인 담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좀 권한이 확대된 것 아니냐. 그게 조직 지도부장의 자리가 아닐까.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는 12일 북한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한국통일부에서 13일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요. 북한에서 발표한 거하고 뭐 좀 비슷한데요.
네.
당 전원회의 등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열렸던 기존 회의 결정 사항 관련 국가기관 후속 인사 처리, 주요 간부 인선 마무리, 그리고 정면 돌파전 수행, 코로나19 대응, 현 상황 대응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령들을 일괄 처리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발표한 것과 뭐 큰 차이는 네.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릴게요. 량현량하가 부릅니다. 학교를 안 갔어.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선거. 4월 15일 오늘은 선거 날이다. 근처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분을 확인하고 하얀 천으로 가려진 투표 박스에 들어가 당당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온다. 전날까지만 해도 정치인들의 길거리 유세가 시끄러웠다.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유세가 덜한 편이다. 물론 후보를 선전하는 노래와 음악이 동네를 시끄럽게 하는 건 여전했지만 마스크 끼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히며 인사하면서 비교적 조용히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된 것 같다. 올해는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이번에는 26%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 투표가 많은 이유를 알 순 없지만 그만큼 국민 권리 행사의 의지가 높다는 의미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것 같다. 또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투표율이 몇 퍼센트가 나올지가 더 기대된다. 항상 100% 찬성 투표를 자랑하던 고향의 선거날이 생각난다. 선거를 늦게 하는 것도 죄가 될까? 새벽부터 한복을 입고 투표하러 갔었다.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당비서와 인민반장의 매서운 시선을 의식하며 투표용지에 찬성 표시만 해야 했다. 특별히 출장이나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누구라 할 것 없이 일찍 나와 투표를 하니 보통 점심시간 전에는 투표가 완료되는 선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당일날 저녁 보도시간이 되면 100% 찬성 투표했다는 발표가 나오곤 했다. 선거 때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면 바로 학교 때였던 것 같다. 새벽부터 나가 북치고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었다. 특히 우리 반은 소고반으로 행사 때마다 북과 꽹과리로 분위기 담당을 했었다. 학급에서 제일 키가 크고 채통이 좋은 아이가 커다란 북을 메고 둥둥 북치고 나가면 그 뒤로 접시만한 꽹과리를 양손에 쥐고 쨍쨍 기청을 찢으며 학생 둘이 뒤따른다. 그 다음은 학급 전체가 소북을 메고 양손에 북채를 쥐고 장단을 맞춰가며 북을 친다. 그 뒤로는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학교 전체가 줄을 쥐어 선거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행진을 하게 된다. 중간에 한 번씩 학급 반장의 선창이 튀어나온다. 모두 다 선거해러, 선거해러. 그러면 아이들은 선거해러, 선거해러 복창을 한다. 아침밥도 거르고 나가 목이 터져라 외쳐대던 그날의 선거 노래와 북소리의 장단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맴돈다. 선거를 하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몰리니 숨이 붙어있는 한은 선거장으로 나가는 걸 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왜 그리 선거장에 나오라고 그 새벽에 아이들의 달콤한 잠까지 깨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난다. 4월 15일 고향에선 민족 최대의 명절 김일성의 생일 태양절이다. 죽은 일개 사람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날 한국에선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을 뽑는 자유선거를 치르고 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투표용지에 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같은 하늘 아래 판이한 두 세상의 현실에 참 가슴이 답답한 하루다. 과연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까? 저녁 개표 방송이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이런 날이면 한국 사람들은 튀김, 닭과 맥주를 사다 놓고 날밤을 새가며 개표 방송을 시청한다. 나도 친한 친구랑 함께 오늘은 잠 안 자고 새벽까지 닭다리 뜯으며 지켜볼란다. 내가 뽑은 정치인이 꼭 당선되길 바라면서.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지난 시간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자주 보세요?
자주 보죠.
얼마나 보세요?
저는 드라마는 그때그때 네. 딱 한 편씩 정해서 보고 있고요. 요즘에는 네.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요즘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는 그 부부의 세계. 근데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저에게는 부부의 세계란 저런 건가.
맞아요.
겁을 많이 주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불륜 드라마죠.
네. 근데 그런데 이거는 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드라마 요즘 거의 매일 해줘요. 수요 드라마, 금요 드라마, 주말
그렇죠.
드라마. 그런데
다 챙겨 보신다고요?
거의 보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보는 것 같은데
네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드라마 하면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를
그렇죠.
주로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손전화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드라마를 집에서 TV를 꼭 지켜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손전화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이 손전화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전 세계에 막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네. 회사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넷플릭스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예, 대한민국 요즘 이거 모르면 관처일
그렇죠.
수 있어요.
네.
이 넷플릭스가 미국 회사죠?
그렇죠. 미국 로스앤젤레스, 우리가 흔히 LA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 도시에 선셋 대로라고 하는 큰 길이 있는데 여기에 네. 이제 넷플릭스 본사가 있어요. 처음에 넷플릭스는 원래는 손전화기로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던 이런 회사는 아니었고요.
네.
비디오 테이프 혹시 아세요? VHS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거.
그렇죠. 알죠.
예. 그걸로 예.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받잖아요. 예.
북한의 록하기 테이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록하기 예. 테이프 같은 예. 거. 처음에는 이걸 빌려주는 회사였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엄청 큰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면서 그다음 나오는 게 뭐죠?
알판, CD.
그렇죠. 알판. 동그란 예, 거.
어, DVD.
그 다음에 이제 DVD. 이른바 알판을 빌려주는 회사였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알판 보는 사람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무도 알판으로 그렇죠. 뭐 그런 걸 보진 않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손전화기로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변모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회사에 들어가면, 벽이 양쪽에 이렇게 쭉 있나 봐요. 근데 벽이 한 20m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벽이 전부 다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 벽입니다. 넷플릭스에서 아. 상영하는 영화가 벽에 쫙 보이는 거죠.
벽에, 건물 벽에요?
그렇죠. 그 벽 본사에 딱 출입구 문을 열고 네. 들어가면 3면이 모두 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보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그 영화들.
정신없겠네요. 영화들. 들어가자마자.
압도된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문제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디즈니사.
네.
또 손전화기를 만드는 애플.
네.
또는 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회사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이런 영상을 제공해주는 영화 드라마를 제공해주는 사업에 다 뛰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데 이 가운데에서도 선두주자는 역시 넷플릭스입니다.
네, 그렇죠. 넷플릭스 정말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뭐 넷플릭스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일단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물의 숫자는 한 4,200만 장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 이 넷플릭스에 가입해가지고 보는 사람의 수가 2017년이니까 네. 한 3년 전이네요.
네.
그때 기준으로 1억 명을 넘어섰고요. 현재 대략 한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더 늘고 있어요. 미국에만 한 6천만 명 정도가 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나라별로 보면 뭐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멕시코, 캐나다, 유럽,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로 다 네. 이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네.
근데 거기 지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도가
보여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넷플릭스를 보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회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넷플릭스를 네. 안 보는 나라인데
중국이네요?
그렇죠. 중국과 북한이 넷플릭스를 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손전화기로 이거 제공하는데 네. 영상을 이 중국은 일단 넷플릭스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하게 손전화기로 인터넷은 할 수 있는데
네.
넷플릭스는 못하게 막아놨고요. 북한은 아예 전화도 다른 나라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기를 이용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넷플릭스를 볼 수 없는 나라가 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넷플릭스로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고요. 현재 이 서비스, 그러니까 손전화로 영화 드라마 보여주는 서비스의 한 30% 정도가
네.
넷플릭스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네요.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중국은 안 보고 북한은
없고요.
못 보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넷플릭스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에서 제작된 것도
그렇죠.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럼요.
것들이
한국
많은데
한국 드라마도 있고 뭐 예. 미국 드라마도 있고 사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들이 다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하는 작품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되나요?
최근에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거의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도 있대요. 이영 씨는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는데
눈 떠서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그러니까요. 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대략 한 4시간 반 정도를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심한 사람은 8시간, 10시간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네.
건데 넷플릭스는 바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비용을 쏟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보통 한 영화 90편 정도를 1년에 만드나 봐요. 작년에 한 90편을 넷플릭스가 직접 제작했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제작한 것을 넷플릭스가 사서
네.
다시 제공하는 건데 여기에 15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150억 달러가 얼마나 될까.
예, 상상도 안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네.
2009년 북한이 중국에 1년 동안 수출해서 번 돈이 2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 2억 달러 정도인데 넷플릭스가 영화 만드는데 150억 달러를 쓴 거예요. 1년에.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번 돈으로 영화 만들어봐야 몇 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한 시간에 보통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200만 달러. 근데 지금 현재는 한 시간에 1000만 달러 정도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억 달러 정도 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1년 내내 중국에 수출한 돈.
네.
이 2억 달러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냐면 영화 한 20시간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20편에서 30편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북한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정도 복잡하고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네네. 좀 어렵긴 한데
맞아요,
보통은
맞아요.
영화 제작사에서 만들고 영화 한 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
북한은 네. 뭐 일단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영화 공작소에 있는 다
그렇죠.
쓰면 되고
원래 있는 장비.
네, 그렇죠. 사람은 다 무료예요. 공짜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
그러네요.
공짜로 동원 하면 되지만 한국에서는 뭐 노동력에 값비싼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 한 편 만드는 정말 많은 돈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모두가 돈이 들죠. 그런데 네. 여기서 신기해요.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네.
북한 영화는 큰
네.
돈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몇 편이나 만들까요? 북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1년에 몇 편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요. 장비도 워낙 낡았고
네네.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창작에 있어가지고도 제한이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마음껏
맞아요.
창작의 나래를 못 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좀 제한된 안에서 만들어진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문화작품들 하나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또 이런 작품들이 잘 되면 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이게 장사가 안 되면
네.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든다? 그 말은 곧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네.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영화를 보여주는, 만들어진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뿐만 아니라 직접
네.
영화를 제작한 제작소로의 역할도 하고
그렇죠.
있다.
네,
그런 얘기
네.
해주셨어요.
네.
요즘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게임도 하고요. 뉴스도 보고 뭐 노래를 듣거나 춤도 추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보게 되면 유튜브라는 세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도
맞아요.
뭐 볼거리가 넘쳐나요.
그러니까 요즘 사실 동영상은
네.
사실 수없이 다양한 동영상이 하루에도 수백 편씩 수천 편씩 또는 수만 편씩 아마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수십만 편이
그렇죠.
예, 나올 것 같아요.
더군다나 유튜브라고 예. 하는 그런 동영상에는 국경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기 미국 또는 일본, 중국에서 만들어진 동영상을 당장 한국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여긴 돈도 안 내도 돼요.
돈도 안 내고요. 예. 그리고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부터 시작해서 요즘 먹방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먹는 모습을 찍어놓은 동영상도 인기가 많은데 이런 것들과 이제 넷플릭스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돈을 내고 보게
그렇죠.
해야 되는 거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든 또는 넷플릭스가
네.
제공하는 영화를 보게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넷플릭스가 관심 갖는 것이 인터랙티브 드라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너무 어려운데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주인공이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 몰려요.
네.
그러면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잖아요. 이때 그걸 보는 시청자가 그 주인공의 고민을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시청자가 선택을 해줘요.
네.
그래서 그 드라마가 그 순간에 정지가 되고 본인이 단추를 눌러서 에 그래 이혼해 하면 주인공이 이혼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요.
어머.
주인공이 나는 이혼하기 싫어 계속
네.
살아 버튼을 눌러주면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사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영화 제작사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이미
거예요.
다 만들어 뒀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요즘 유행하는 인터랙티브 드라마예요.
너무 흥미롭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는 시청자가 이야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걸 만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내줘야 되겠죠. 이런 걸로 넷플릭스가 이제 더 많은, 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게임하고 경쟁하려고요. 게임처럼
네.
게임처럼 드라마를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동영상을 막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 동영상이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막 수준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는 최고의 완벽한 가장 수준 높은 드라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와 경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볼 때 밑에 자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영어로 말을 하지만 밑에 한글로 자막을 붙여줘야 그렇죠. 내용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유튜브의 자막은 인터넷에서 기계가 그냥 만들어주는 자막, 즉석해서 번역해주는 자막이기 때문에 자막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좀 거칠어요.
네.
근데 넷플릭스의 더빙 또는 자막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종이의 집이라고는 최근에 유행하는 스페인 영화가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30개 언어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1편, 2편 이렇게 30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네. 붙여봤는데 반응이 안 좋아요. 좀 더 좋은 자막을 받고 서비스를 받고 싶다 했더니 바로 전부 다 시즌 3를 앞두고 시즌 1편, 2편, 3편까지 모두 다 자막을 다시 바꿨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번역, 네. 최고의 자막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걸로 넷플릭스는 경쟁하는 거죠.
네. 시청자들을 감동으로 아주 마음을 그러네요. 사로잡으려고 네. 하네요. 야,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나 진짜 요즘은 그냥 이야기 홍수 속에 그 허구화된 그런 이야기 홍수 속에 사람들이 빠져서 산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사실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유력한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만 해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 한 500개 가까이 정도가 됩니다. 2010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TV 앞에 이제 리모컨이라고 알죠? 이렇게 채널 돌리는 이만한 네, 막대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미 넷플릭스 또는 무슨 훌루 또는 유튜브 이렇게 동영상을 제공하는 수많은 버튼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늘고 있고 그걸 다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네. 보니 이제 사람들은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TV 앞에 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앞에서 수없이 뭔가 얘기를 듣고 노래 듣고 이야기를 들어야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네.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거의 계속해서 뭔가를 보거나 듣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뉴스라도 찾아보고.
근데 진짜 뭐 우리가 다 각자 사람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비슷한 네네. 듯 보여도.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만들어낼 이야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겠구나.
그렇죠.
네. 넷플릭스가 그렇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눈가기를 사로잡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좀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대목이 네. 가장 아쉬운데요. 사실 넷플릭스 보는 거 쉽잖아요. 회원 가입해서 한 달에
한 만 원 얼마 정도.
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내면.
그러니까 한 10달러 정도.
네. 거의 무한정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네.
그런 시대가 북한에도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사실 전화기만,
네. 예,
손전화기만 국제전화가 가능하고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바로 넷플릭스
네, 모든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네. 언젠간 또 보시게 되겠죠.
그렇겠죠.
자,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넷플릭스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중국 대륙을 감동시킨 한 청년의 선행 지난 1월 27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전역에 공포감이 가득한 때 우한과 인접한 중국 인후이성의 류안시에 있는 한 경찰서에 한 청년이 상자 수십 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찰서 민원 접수실 창고에 상자를 놓고 급히 자리를 떠났는데요. 상자를 열어본 경찰은 깜짝 놀라 청년을 뒤따라갔습니다. 과연 이 청년은 무엇을 놓아두고 간 걸까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자 중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0년 1월 말 당시 인후이성에는 집단 감염자가 생기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이 확산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상점에 가면 이미 마스크는 없어서 못 파는 귀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당연히 마스크 가격도 크게 올랐죠. 그런데 경찰서를 방문한 한 청년이 민원 접수실 창구에 의문의 상자들을 놓고 수고하십시오 라고 짧게 인사하고 급히 자리를 떠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상자를 열어봤고 10개의 상자에는 500개에 달하는 마스크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마스크 500개는 약 15,000 위안에 달하는 큰 액수였죠. 경찰들은 그렇게 깜짝 놀라 곧바로 청년을 뒤따라 나간 거였습니다. 마스크를 놓고 간 청년은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경찰들은 귀한 마스크를 내놓은 청년에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 뛰어갔습니다. 저기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해당 청년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빠르게 경찰서 정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더 이상 그 청년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떠난 방향을 향해 경찰 두 명이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청년과 경찰의 모습은 영상을 통해 중국 대륙에 알려졌습니다. 중국 인민망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청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힘쓰는 경찰들에게 마스크를 기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스크를 기증한 청년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인터넷에는 아직 도인은 죽지 않았다며 청년의 선행에 박수들을 보냈습니다. 병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숭한데 이런 청년 같은 사람만 있다면 금방 병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 인사도 사양한 청년이나 청년이 없는데도 경례하는 경찰이나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왔네요. 한 청년이 보여준 선행이 불안과 공포에 떨던 중국 인민들에게 희망과 큰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박정현의 꿈에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